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대한 병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점령지 칠러 행정당국 지도자들과 병합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4개 지역이 새로 생겼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의 동포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서방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밝혔으며 러시아의 모든 영토 병합 결정은 양측의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까지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14개 태평양 도서국들 간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일부 태평양 섬나라들이 중국과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열렸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태평양 도서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맞서는 것을 돕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솔로몬 제도는 지난 4월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해 중국이 병력과 군함을 파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과 세계의 안보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역의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다음 달 1일 미국 하와이에서 회담한다고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사흘간 하와이를 방문해 10월 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리처드 마이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국방장관들의 이번 회담은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장관들은 회담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사태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9일 동맹국 주요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개국 나토 주재 대사들은 이날 노드스트림 가스관에서 네 번째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몇 시간 뒤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선 27일 발트해에서 러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노드스트림 해저관이 전례 없는 손상을 입어 세 건의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토는 발트해 연안 공해에서 발생한 이번 누출 사고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비난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가 이 사건이 고의적이고 무모하며 무책임하게 발생한 사보타주의 결과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스관 누출 사고는 선박의 위험을 야기하고 환경에 지대한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사고의 배후로 사보타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29일 가스관의 파손 정도로 판단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테러 공격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번 사고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멍청하고 편향된 생각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나토 동맹국에 소속된 선박과 항공기들이 더 많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에서 민간인 차량 행렬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자포리자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며 모두 민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차량 행렬은 사람과 물자를 나누기 위한 인도주의 호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세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부터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미한일 3국 협력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 타이완 문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 대북공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적인 핵수사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잠재적인 추가 도발에 대한 미한일 3자 협력을 비롯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인도태평양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역내 주요 관심사인 타이완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여전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칙과 규범을 강화하고 우리의 공동가치와 이해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타이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미한 공동성명에도 타이완 해협 문제가 포함됐지만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의 공통된 목표와 안보 우려를 고려해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 구상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일본과 한국 간 양자관계 개선에 따른 이익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동에선 한국 관심사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양국 현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관련 법률상 세제 혜택에 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했음을 강조했으며 두 사람이 관련법이 이행됨에 따라 협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의 성장하는 전략적 경제와 기술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5월 미한 정상회담 이후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주요 진전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우주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이 파괴적 직접 상승 방식의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자신 역시 앞서 미국을 대표해 우주에 대한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같은 약속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부터 28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동한 데 이어 29일에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에는 확신을, 북한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우려사안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최고위급 차원의 소통이 이뤄진 데 큰 의미를 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2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성과와 관련해 최고 수준에서 동맹 약속을 강화하고 확대되는 미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Vice President's visit and all of its component parts over the past couple of days, I think, struck the right chord by reinforcing the U.S.'s.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특히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은 시의 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5일과 29일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던 북한은 28일과 29일 연이어 각각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한국 방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평가했습니다.
The message to South Korea was a message of reassurance and commitment.
한국에 대해서는 미한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확약의 메시지였고 북한에 대해서는 동맹인 한국 방어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며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입니다. 29일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미국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해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세계는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한 동맹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주에도 도발에 나섰다고 지적하며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은 한국과의 연대를 과시한 중요한 방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t reinforces the extended deterrence working group that met 2 weeks ago. I think this is critically important, especially in light of the September 8th announcement of th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맥스웰 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2주 전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성과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며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나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에는 전략적 확신을 주고 북한에 대해서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에서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드 연구소의 숙임 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무기 개발, 인권, 불법 활동의 영역에서 북한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상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김 위원장의 영향력과 대담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뿐이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 관리들이 전기차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발언을 반복하는 데 대해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새로운 법이 양자 무역에 끼칠 영향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number one thing that they're saying is we hear you. We understand your concern. We understand why you're worried about this. We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is new.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미국 주도의 역내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동맹의 우려를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국의 강력한 우려는 바이든 정부의 관심사 안에 분명히 올라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을 비롯해 한국이 지난 한 달간 집중적인 고위급 관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IRA issue and Korea's strong concerns are clearly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radar.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ROK's intensive high-level engagement over the past month.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지난 한 달간 의회를 비롯해 미국 정부와 집중적으로 관여해 왔다며 앞으로는 이 접근법을 세밀히 조정해 일부 분야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잊히지 않도록 적절히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을 놓고 긴 시간 면담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actually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hat she sat down for a long time with President Yoon. President, you know, should feel confident that he.
스나이더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한국이 미국의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을 가졌다는 데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세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9일 오후 8시 48분께부터 8시 57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약 50km로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재원으로 미뤄 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며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어서 한미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합니다. 일각에선 북한판 에이테킴스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돼 전날 미사일과 같이 함경도 길쭉은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 알선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28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같은 기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까지 최근 닷새 동안 세 차례 미사일을 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단호히 대응하고 필요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해상, 사이버, 금융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미한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양측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고 미한일 대표들은 조만간 3자 유선 협의를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도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닷새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행위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29일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이전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만으로 제재 강화를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선제 공격에 길을 연 핵무력정책 법령 제정 직후 미 항공모함 전단이 참여한 미한 연합훈련 중에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는데 한국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 도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경고성으로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은 이제 전술핵무기 완성, 그다음 핵무력 법제화 이 두 가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한미가 어떤 동향을 보이면 북한이 실전 배치된 무기 체계를 활용해서 대응을 하는 이런 양상이 반복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한이 지난 26일 시작해 29일까지 동해 한국 작전구역에서 진행한 연합해상훈련과 30일 시작한 미한일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9일 방한에 비무장지대를 찾았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행보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에서 북한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최근 1년의 도발이 던진 대미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며 실전 배치된 다양한 전술핵 미사일들을 동원해 핵무력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장소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한미가 아무리 미사일 방어를 갖고 하더라도 다양한 핵을 탑재한 북한의 SRBM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능력을 현시하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도 북한의 최근 도발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 시험 발사가 아니라 완성된 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과시하는 대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 항모전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려면 대한미사일을 써야 하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들은 기동 중인 함정을 공격하는 데 부적합한 기종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부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아직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마친 상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사한 것은 결국 북한 정권에 굉장히 강한 항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실제 미국의 항모 전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단이 그리 마땅치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협한 것처럼 북한의 전술 핵 능력이 완성되면 북한의 군사정책이 한층 공격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번 도발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개발 후 제한적 재래전을 더 많이 치렀다며 이런 핵 보유국의 선례를 따라 북한도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지전과 같은 도발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동 같다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비난하고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오늘 오전 두 발과 이번 주 세 발 등 여러 번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multiple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morning.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이 역내와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영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도 강조한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백악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회를 빌려 북한의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시 규탄하고 싶다며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9일 오후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28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으며 지난 25일엔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뉴질랜드 외무부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29일 VOA에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의 어떤 개발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이나 개발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올해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서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이 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규칙 기반 질서가 유지되는데 강렬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이어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시험을 삼가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두 발, 그리고 29일에도 두 발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잠수함을 추적 탐지하는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3국의 연합대잠훈련은 5년 만인데 공동가치를 보호하고 역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한일 3국이 30일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 해군 지람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9월 30일 한국과 일본 인근 해상에서 3자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람대는 이런 훈련이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전향적이고 우리의 공동가치를 반영하며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세력의 단호한 3자 관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국 작전은 정보 공유와 추가적인 3자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공동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간의 상호 운용성, 전술과 기술 조정, 효율적인 소통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스 러빌스함, 미사일 구축함 USS 벤폴드와 한국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참가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신형 수중음파 탐지 체계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 능력을 높인 구축함 아사히함이 합류합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해군은 26일부터 29일까지 미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 한국 작전구역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합류해 3자 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각국 전력이 잠수함을 탐색 식별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합훈련 지휘관은 미국 제5 항모 강습단장인 마이클 도넬리 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3국의 연합대잠훈련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3국은 2017년 4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독도 인근인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 SLBM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 공해상으로 선정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9일 VOA에 대잠수함전은 매우 복잡하고 진화하는 영역이라면서 특히 미한 혹은 미한일 등 동맹 파트너와 함께하는 연합작전은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Any submarine warfare is complicated and bilateral and trilateral anti-submarine warfare is even more so.
특히 미한일 3국 해군이 오랫동안 연합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역량이 무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영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해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독일 공군 군용기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군과 교류 활동을 시작했다고 독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독일군은 아시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 달 넘게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공군 사절단이 A400M 수송기를 타고 한국 성남공항에 도착했다고 독일군이 밝혔습니다. 독일 공군의 우베 베버 대변인은 29일 VOA에 독일 공군 사절단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래피드 퍼시픽 2022 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래피드 퍼시픽 2022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독일 공군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방문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단의 한국 방문에는 양측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협의와 전문적, 문화 간, 개인적 교류가 포함된다고 독일 공군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2차 대전 패망 후 독일군의 재창군 이래 독일의 전투용 항공기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독일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방한 계획은 취소됐다고 독일 공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아시아에 배치된 유로파이터 3대는 28일 일본에서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3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은 2020 외교 국가안보 지침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관여를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타이완 갈등이 불거지면서 독일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하며 호주에서 열린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공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 등 4개국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래피드 퍼시픽 2022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군은 독일 노이브루크 공군기지에서 싱가포르까지 약 12,800km를 비행하며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급 상황 시 24시간 내 아시아에 출격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버하르트 촐은 독일 국방참모총장은 앞으로 독일이 인도태평양에 더 많은 전함을 배치하고 동맹국들과의 공동군사훈련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한국과 공중급유 지원 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군사협력이 역내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가 한국과 상호 공중급유 지원 협약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 호주 공군이 우리의 절차 내에서 합의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호주 한국 공군의 상호 공중급유 협약 체결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호주 공군은 한국 공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과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훈련의 중심은 양국 공군 사이에서 이뤄지는 공중급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호주에 배치된 것은 가장 최근에 이러한 상호 교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은 파트너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역내 안보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이달 초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 피치블랙 참가를 계기로 호주 측과 공중급유 상호 지원 협약을 이달 말쯤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양국 공군은 필요한 때 상대방 군용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호주 정부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이 공중급유 상호 지원 협약을 맺은 나라는 동맹인 미국이 유일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한국과 호주 간 관련 협약이 체결되면 한반도 분쟁 시 역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군사적 옵션이 생긴다는 의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the key aspect of this is that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특히 한반도 유사시 호주가 한국 지원을 위해 항공기를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 한국 호주 간 공중급유 지원 협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약을 비롯해 두 나라의 군사적 협력은 역내 동맹국들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좋은 대북 억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message to North Korea is that
또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주변에서 어떤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과 한국, 호주가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넨 연구원은 공중급유 협약 체결을 비롯해 한국과 호주의 군사적 협력 확대는 양국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진실을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30일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북한 자유주간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우리들의 침묵은 곧 북한 주민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전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는 등 자신들의 대북 정보 캠페인을 멈추려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보 캠페인을 수용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탈북민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에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어린이와 여성 등 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구금돼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한국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시한 내에 연장되지 못하고 사실상 만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재승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2022 회기 연도가 종료되는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2027 회기 연도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발의된 재승인 법안이 시한 내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승인 법안은 지난 7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으며 하원에선 여전히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인권법 만료를 앞두고 28일 VOA에 루비오 의원은 여전히 이 중요한 법의 재승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의원은 북한 인권법이 최대한 빨리 재승인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 북한 인권 증진 계획을 위한 미국의 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시한 내에 연장되지 못하고 만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북한 인권법이 만료됐을 때는 의회에서 재승인 법안이 1년 가까이 의결되지 않아 다음해인 2018년까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관계자는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에 따른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계속됐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승인 법안은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탈북 난민 송환에 연루된 자를 제재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조항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 재무부에 북한 동결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곧바로 승인했는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국 내 북한 자산이 회수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자산 공개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28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6월 7일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재무부에 의해 차단된 특정 자금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 비밀법 위반일 수 있어 미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이나 기관의 은행 계좌나 자금 이체 정보는 영업 비밀법과 함께 금융비밀보호관리법, 그램리치 브릴리법 등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되지만 미 법원은 보훈 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요청서가 접수된 당일 보호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보는 원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에게만 공개됩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최근 해외 자산 통제실이 이체한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확인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부모가 해외 자산 통제실에 특정 정보를 요구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해외 자산 통제실은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통해 원비어 부모 측이 올해 1월 특정 자금에 대한 열람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요청서 접수 당일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 자산 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미국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은행이 보유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통해 이들 3개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 씨 부부는 2020년 11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을 받아 조선 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월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결제회사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배경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 혹은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제3자의 자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UN 인권기구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체들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UN이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 규명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최근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책임 규명에 관한 설문지를 보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VA가 입수한 설문지를 보면 서울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견해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UN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상황보고서에 반영하고 내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16개 질문을 담은 설문지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가령 북한의 심각한 인권범죄 관련 책임규명에 대해 국제법상 실현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사법적, 비사법적 책임규명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형사소추 등 사법적 책임에 있어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의 고위급과 하위급 당국자들을 동등하게 혹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지 등 처벌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도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의향, 시민법정, 진실위원회 등 진실규명 메커니즘이나 배상과 교육, 제도개혁 등 회복적 사법정의 구현 노력에 관해서도 접근 방식과 가능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처벌만이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란 기존 응보적 사법론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정신심리적 상처 치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통한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범죄를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계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 공동체가 해결, 회복 과정에 적극 동참해 당사자가 원하는 회복이나 보상 또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런 책임 규명 대상 범위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모든 반인도적 범죄가 포함됩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뒤 이에 대한 책임규명 목적 등으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가 명시한 반인도적 범죄 관련 책임규명 대상으로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기타 형태의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별에 근거한 박해,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강제 실종, 고의로 장기간 굶주림을 초래한 비인도적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번 책임규명 설문의 의미와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올해 초 예고했던 강제실종 관련 보고서와 연관성을 묻는 VOA 질의에 당분간 이에 관해 언급할 게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6월 발표한 유엔인권보고서 2021에서 납치 강제실종 보고서를 올해 완료한다는 목표로 피해자 가족과 탈북민 등을 인터뷰했다고 소개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VOA에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책임규명과 관련해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지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기정이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서울사무소가 이런 자세한 설문을 하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분석관은 그러나 서울사무소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에 관해선 단체들 사이에 의구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책임규명 하려면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려면은 조사관들이 이제 그런 탈북자들한테 면담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또 법률적 분석해가지고 이제 케이스 파일들 만들어야 될 텐데 뭐 지금 조사관이 뭐 두세 명밖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명하시면 택도 없죠 사실은. 아무래도 뭐 인력이라든가 뭐 예산이 너무 타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뭐 1년에 뭐 60명인가 7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제대로 책임규명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회의적이네요. 이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도 서울사무소의 요청에 협력할 뿐 책임규명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예방 조치를 하면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난해 예산 지출 명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21년에 총 예산 2억 2,700만 달러 가운데 서울사무소의 정규 예산 지출은 91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94%인 85만 달러는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단체들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달러도 되지 않는 예산으론 제대로 된 조사와 기록 작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며 유엔이 서울 사무소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 정부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한국과 타이완 등 제3국 중고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한국 정부와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안을 담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3국 중고선박 거래를 막기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29일 타이완 화물선의 소유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최근 뷰의 보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재 회피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조사 내용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흥미로운 선박이며 이 선박의 책임이 있는 과거 소유와 관리 구조는 전문가 패널의 큰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타국 소유 화물선과 유조선이 북한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은 복잡하긴 해도 매우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개를 앞둔 올해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도 다뤄진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펜튼보크 조정관은 전문가 패널은 소유권 전환 과정은 물론 구매 혹은 소유권 변경에 관여한 주체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데 있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면서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 또한 북한과 연계된 브로커들에게 무심코 선박을 팔지 않도록 선박 판매자들을 도울 여러 권고사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E는 2021년 7월까지 타이완 소유했던 화물선 더블 해피니스 1호가 올해 3월 북한 선적의 SF 블룸호로 다시 태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부양 2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선박은 2021년 7월을 전후해 홍콩 소재 신호 에버 트레저사에 매각됐으며 선명과 선적을 몇 차례 변경한 끝에 북한 소유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위장회사를 동원해 한국 중고선박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최근 몇 년간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의 리홍호는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2019년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한호는 불법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그 밖에도 BOA는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미상의 뉴콘크호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국정원이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북한으로부터 아직 백신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북한에 백신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백스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 대변인은 29일 VOA에 북한은 지금까지 정식으로 코백스에 코로나 백신 공급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중국과 가까운 접경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람들 속에 형성됐던 항체 역가가 10월경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비 측에 따르면 북한은 적어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비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코로나 백신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금까지 다른 146개국 17억 명에게 백신을 공급해온 것처럼 북한과도 백신을 흔쾌히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백스는 가비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팬데믹 발발 이후 개발도상국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국제기구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부터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읽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읽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5도, 낮 26도. 양덕 아침 11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5도. 구성 아침 15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 26도. 강계 아침 11도, 낮 26도. 희천 아침 12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26도. 개성 아침 12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13도, 낮 26도. 신계 아침 12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6도, 낮 29도. 장전 아침 17도, 낮 29도. 평강 아침 10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3도, 낮 30도. 장진 아침 7도, 낮 24도. 청진 아침 13도, 낮 25도. 김책 아침 15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7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8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읽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를 읽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m를 읽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에 대한 병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점령지 칠러 행정당국 지도자들과 병합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4개 지역이 새로 생겼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헤르손, 자포리자주 등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의 동포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서방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밝혔으며 러시아의 영토 병합 결정은 양측의 회담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미국 본토 사격이 가능한 신형 전략 핵잠수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 중앙방송 CCTV는 29일 창정 18호로 불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094 A형 전략 핵잠수함과 093형 핵공격잠수함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094 A형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23일 취역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94 A형 핵잠수함은 10개 이상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최대 사거리 1만 킬로미터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척은 075형 수륙양용 헬기강습 착륙함과 055형 레나이급 유도탄 순양함입니다. CCTV는 창정 18호 함장이자 다음 달 열리는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대표인 장샤오펑의 지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들이 다음 달 1일 미국 하와이에서 회담한다고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사흘간 하와이를 방문해 10월 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회담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사태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독재소양조약기구 나토는 29일 동맹국 주요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개국 나토 주재 대사들은 이날 노드스트림 가스관에서 네 번째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몇 시간 뒤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선 27일 발트해에서 러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노드스트림 해저간이 전례 없는 손상을 입어 3건의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토는 발트해 연안 공해에서 발생한 이번 누출 사고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비난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가 이 사건이 고의적이고 무모하며 무책임하게 발생한 사보타주의 결과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스관 누출 사고는 선박의 위험을 야기하고 환경에 지대한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사고의 배후로 사보타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29일 가스관의 파손 정도로 판단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테러 공격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번 사고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멍청하고 편향된 생각이라며 해당 해역에는 나토 동맹국에 소속된 선박과 항공기들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30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오전 카불의 한 민간 학교가 자살 폭탄 테러를 당해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상자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폭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한 조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10월 1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